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게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 후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제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르쳐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5장.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겪노라면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고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을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아담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심판이 뒤따랐지만 많은 죄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선물이 뒤따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 예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살아서 다스리겠습니까? 아담이 한 번 지은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자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전에는 죄가 죽음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5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받지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은 수당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싸우라는 어감은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을 위하여 훈련하는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관중들의 응원이요, 코치나 감독이 내리는 주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적 목표를 세상의 없어질 것들로 바꿔버린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당부이면서 같은 입장의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지켜라. 이것은 한결같이 군대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바울사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칭할 때 쓰인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모세, 사무엘상 9장 8절에 사무엘,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엘리야, 열왕기하 4장 7절에는 엘리사 등등이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성경의 귀중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당부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교회 속에서는 섬김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약처럼 어떤 절대적 권한을 개인에게 위임하지 않은 입장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정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우리는 한 인생의 삶을 비유하여 전쟁의 고자를 비유합니다.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따라야 할 삶의 과제들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힘이 바닥나고 절망적인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온유는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며 팔짱만 끼고 진리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희망적인 관측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물질을 잃어버려도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습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재빨리 행동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남의 희망이나 소원에 관심을 두면 자연히 행동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됩니다. 온유는 겸손의 선모이요 교만은 죄와 독선주의의 자식입니다. 온유는 하나로 만들지만 교만은 서로 갈라서고 분열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우라, 취하라는 모두 전투 용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의 삶 자체가 전투라고 표현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고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짐승들은 썩은 고기를 가지고 으르렁거리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된 우리들은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유괴하고 치졸한 싸움들을 짐승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했는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이것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하늘의 병사가 얻는 전리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불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위하여 하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수시로 자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명령의 권위 13절을 중심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즉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지켜라는 구령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명령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까?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분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싸움의 기한과 자세 14절에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싸울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전쟁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모두는 전쟁이 끝나기를 열망합니다. 사람마다 기한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젊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을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합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인생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싸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왕에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어느 편에 싸워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586장 1절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싸움은 비열하고 치졸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이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싸움의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향하여 권면한 바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싸움에 대한 약속과 보장입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전쟁에 이긴 장수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1장 3-4절이죠.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과 우리의 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싸움은 전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요 영광이 보장된 싸움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사용된 표현과 비슷한 수식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군왕들은 승리에 대한 영광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영광의 절정이시고 그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을 자신과 같은 영광의 상급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도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급을 위한 싸움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잘 배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아버지께서 비추어주시는 길을 목격하고 따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고 중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